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인데, 근데 유건주 교수님부터 한 사람이 1절씩 시계 반대방향 읽어 나갈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시 한번 57절을 읽어 주실래요? 누가?
57절 말씀.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달미드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라비가 제 친구 된 분이 가서 그 확인을 하고 증언을 하고 와서 이야기 준비 겁니다. 자기는 견학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12살짜리 그 달미의 제자가 라비가 하나님 모든 게 시원하게 소변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어디든지 레바에 가시는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즉 제자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천당만 보이니까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웬걸? 100년 전에 우리 조상 할머니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소방 맞았죠. 쫓겨났잖아요. 예수 소박, 불신 행복,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우가 잘 굴이 있어. 새들은 밤에 자기가 잘 루스터, 장소가 있어. 그 깃들이는 장소. 새들이 깃들이는 장소가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새들 소리 들리는데 밤에 쟤들이 어디서 잘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번? 어디서 잘것 같아요? 봄에 새들이 새끼를 깔 때만 둥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애들이 자라고 둥지 다 나가고 나면 새들은 그 둥지는 거들떠도 안 봐요. 다 자란 애들도 부모들도. 그럼 걔들은 밤에 어디서 잘까요? 그 자는 깃들인다는 뜻이 이 말입니다. 둥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그두 가지니까요. 둥지란 말이 따로 있고, 왜 그거는 새끼를 키울 때만 부부가 챙기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새끼 자라고 다 나가고, 그럼 부모도 뭐 같이 있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깃들여 밤에 나뭇가지에 자는 거예요. 새들이 둥지에서 자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 깃들이는 나뭇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새들도. 그런데 여우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땅에서 로마 황제에게 아양을 떨어서 왕직을 받은 이방인 출신 헤롯 왕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죠. 밑에는 딸이 나눠가지고 왕국을 나눠서 다 왕들이 됐어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헤롯 왕을.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따라다 무리는 바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 헤롯 가족들이나 그 다음에 새들, 이게 유대 땅에 와서 큰 소리치는 이방인들, 유명인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큰 소리치고 자기들이 다 지낼 곳이 있어. 그러나 언약 백성이고 내가 레바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레바이 학교에 있는 그 멋진 귀족층 사람들하고 달라서 너 내 제자 된다면은 넌 오늘 밤 어디서 잘 때가 없는지도 모르는 자리에 가야 돼. 이방인보다도 못하고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큰 소리치는 저 이방인 왕들보다도 못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밤잠을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로 너가 가게 됐는데 겉으로 드러난 레바의 제자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너 그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돼. 1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한 사람, 따르겠다는 두 사람하고 따르라고 명령한 그 세 사람과의 대화에서 예수님만이 한 번뿐인 메시아다 그것을 그냥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쉽게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비유로서 세 개의 짧은 비유로서 대답을 해주셨다. 2번 예수님께서 원해서 이거 발런티어 한 거죠.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 후보죠. 워드비 디사이플링 제자 후보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 suffering 고통이 반드시 따라와. 밤잠을 어디 잘지 모른다.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그거였습니다. 여우도 파놓은 구리에서 밤에 잘 수가 있고 새들도 나뭇가지 깃들여서 밤에 가서 자는데 나는 잘 데도 없어. 그래도 너 제자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잘 데 없는 이유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부자의 묘실에서 사흘 잠깐 자는 것밖에 없어 몸은. 그러니 나 뒤따라서 어디든지 따라온다면 너 고생문이 훤히 열린 거야. 제자길의 첫 번이 그겁니다. 고통이 따르더라. 3번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 사역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풀이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칼라니와 그 제국에서 델리겟 에이전트로 보낸 게 바로 이도마이트 에돔 이서 후 야곱의 형님의 후예들 말이죠. 예, 그건 이스라엘 아니잖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피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 피가 이르는 헤롯 왕가가 다스리던 상황. 이스라엘은 네 개로 나눠서 헤롯 왕 아들들과 딸이 다스렸거든요. 비유에서 반영하셨다. 여우는 헤롯 왕들을 의미하고 새들은 유대인들 속에 와 있는 로마 제국에서 와 있던 이방인들 권력 있고 부자들을 뜻한다. 그래서 다음 비유처럼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희망은 결정을 해야 돼요. 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랩바이들의 제자들과 같은 자리로 내가 못 간단 말인가? 고생이 거의 열렸다고? 비유는 이런 것을 던져놓고 본인이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예수님 비유가 가끔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탕자의 비유에 실은 큰 탕자, 작은 탕자 둘이 다 잃어버린 아버지였죠. 우리 큰 아들이 안 들어가겠다 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잖아요. 야, 내 것 탄도 거잖아. 너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잖아. 실상이 그렇잖아. 그러니 우리가 먹고 즐겨야 돼 했는데 비유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어떤 결정을 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약간 열정을 가득 차서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이 비유를 듣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 기자 마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오픈으로 되어 있고 알려주지 않네요. 4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예수님 불렀어요. 그분 민수 한번 읽어볼래? 59절.
아,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너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러 가소서 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열두 사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하셨죠, 그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사도까지 된 그 열두 제자들은 이런 조건을 붙여서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성경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나 베드로 안드레는 자기 아버지하고 종들하고 같이 뭐 그물 수선하다가 배를 정리하다가 다 팽개치고 즉시로 마가는 그 말을 좋아해요. 마가는 immediately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접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조건을 붙였어요. 그죠? 나로 하여금 뭐를 하라고요? 민수야 뭐라고 그랬어?
먼저 가라고요.
응?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라고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일까요? 죽었으면 지금 장례식을 해야지 예수님께 올 리가 없잖아요. 멀쩡히 살아계신 거예요. 나는 좀 지긋할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직접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받은 이 제자 후보도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 관습이 뭐냐? 최종적으로 authority 권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 사회 관습 자체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젊은 사람, 자기 가족이 아닌데 젊은 사람에게 이래요. 너 나중에 내 장사 좀 해줘 하고 부탁하는 때는 그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은 그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특별히 그 나이 드신 사람이 그 젊은 사람에게 아주 애정과 믿음을 주니 젊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되냐?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부탁을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결심을 하고 그 가까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탁을 했던 자기를 믿고 사랑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은 약속대로 자기는 그 부탁을 이행해서 배리얼 장사까지 대해주고 나서야 이 젊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그 다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타인이지만은 그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걸 최우선으로 한다.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의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한국의 유교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그 사회 관습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이 사람도 이 관습을 알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 먼저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장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게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한번 봅시다. 이건 읽을래? 60절? 아, 59절입니까? 60절.
6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나와 같이 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해라. 그게 다른 제자를 부를 때 한 거였죠. 그죠? 선포의 결과 뭐가 됩니까? 듣는 사람을 바다 물고기 낚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 너 이제 딜레마에 들어가는 거야. 내 레바이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냐? 아니면 사회 관습과 너희 집안에서 하듯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서 장사를 하고 나서야 너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권위를 따를래?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거죠. 5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자기 집안에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아들이 부모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장사를 치르는 것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 첫째 아들 듀리로 의무로 여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관습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을 장사 치르는 그 듀리를 다 한 후에야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우리 유교는 여기에 더했죠. 3년 동안 부모상을 또 무덤 옆에서 아이고 내이고 하고 지내고 나서야 일을 했어요. 그러한 사회관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레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 최우선일 수 없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서 돌아가시면 장사하는 게 첫째지. 동네 사람들이 그럼 나 손가락질 욕할 거야. 저 불효 자식이라고 레바이 따라간다고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 집에 가서 주님 알다시피 우리나라 습관도 그렇지 제 아버님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원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한 대답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장례를 해. 이거 하나님 나라야. 너 죽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야. 너 왜 거기에 제자가 지금 파묻혀 살려고 해. 내 명령이 얼마나 너한테 지금 명예로운 부르심인데 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사회관습이나 가족 간에 당연히 생각하는 의무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이 권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의무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었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 너는 지금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 래퍼에게 뿔린 제자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거야. 나머지 열두 제자처럼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은 1번이 예수님이 중요시 됐을 건데 이 사람 그건 안 됐네. 굴러온 복을 차버렸네. 그죠? 사회 습관과 가족관계 의무가 더 첫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한번 읽어볼랍니까?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가서 네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허락하소서.
예, 이것도 배경이 재밌습니다. 예. 세 번째 제자 후보도 자원했죠. 그죠?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인정받고 말이지 열두 제자처럼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야 이건 인기 절정이다. BSD 갖다 댈 것도 아니다. BTS? BTS. 그래. 연수야 BTS란다. 너도 알고 있겠지? 지금 너희 형한테 하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를 대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내세웠다. 당연히 이 제자 후보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말을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한다고 믿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원어 표현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작별 인사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 사람 오케이 해줄 것 같아요? 부모가 반대하고 친구가 동네 사람이 반대하는데 꾸역꾸역 가겠다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잘 가라고 작별 인사 해줍니까? 안 하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도 부모님도 그래 우리 축복 속에 잘가 하는 작별 인사를 받고 오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제자는 2번으로 밀려난 거예요. 부모가 노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락을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잘 가라고 손은 들어주죠. 말 안 듣고 가면은 욕을 하지 손은 들어줍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별인사가 그 작별인사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작별인사를 한 것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제자 못 되죠. 예수님 명령이 2번으로 밀려났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야. 6번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이 제자 후보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셔야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작품의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오늘날에 많이 아직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근동 니어리스턴 쪽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다. 따라서 결혼을 한 아들이라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도 다른 먼 지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요즘 어떻습니다. 제가 또 어디를 가게 됩니다 할 때는 그 장래 여행 계획을 고향의 아버지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다른 곳에 사는 아버지께 아들이 찾아가서 보고를 해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 선언을 받고 갑니다. 한국의 유교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노 하면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되어 예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제자 후보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리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시리라고 이 제자원은 의심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그 조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7번 예수님께서 이제 밭에 쟁기를 잡고 밭일을 하는 것이 아주 집중을 요구하고 옆을 쳐다보면 밭 깔아놓은 게 비틀비틀해지고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자세한 부분이 여기까지 농부가 정확하게 쟁기를 사용해야 함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시고 그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집중을 요구하는 밭일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쟁기 가지고 밭일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올바로 해야 되는데 밭에서 농부가 아주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쟁기를 사용하여 밭일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일도 그러한 집중과 노력을 제일 중요하게 요구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첫째로 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안 받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 후보의 아버지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쟁기하면서 오른쪽 왼쪽 눈 돌릴 수 있고 뒤로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아까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1900년도 초에 평양과 그 이북 쪽에서 예수님했던 많은 며느리들, 아내들이 쫓겨나고 소박을 맞았던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느 권위를 더 존중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써졌을 때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불신 배우자가 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가일 수 있어요. 왜? 둘 다 안 믿다가 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 말을 어느 정도 순종할 거냐? 예수님께 순종할 거냐? 남편 말에 순종할 거냐? 당면 문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남편 말이 열 가지 말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 남편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예배하러 가지 마라! 그러면 이혼 각오하고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런데 예배하러 가겠다는 것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겸손하게 해야지 뻔뻔스럽게 나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너는 별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거는 뭐 빵점이죠. 마이너스죠. 빵점보다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지혜롭게 해야죠. 왜?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한 몸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남편도 예수 믿게 해야 되면 뭔데 목적을 가지고 해야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개인 신앙입니까? 가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했듯이 가족입니다. 신앙은 가족으로 허락을 하셔요. 가족을 중요시해야죠. 너와 너 집이라고, 너의 후손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계약입니다. 개인 혼자 믿어서 무인도처럼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열 가지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의 하는 일들이나 주장하는 바가 내 눈에 시리고 싫어. 그럼 내가 반성해야죠. 그 싫은 남편하고 어떻게 처음에 결혼을 했습니까? 강제로 총구 앞에서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좋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왔다리 갔다리 감정은 내 잘못이지 남편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순종 안 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만 예수 천당이 되어버렸으니까 남편 말이 열 가지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서 튕기거나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집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을 하나님이 구하고 싶은데 내 딸이 원수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너는 왜 하늘아버지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네 남편을 영원히 예수 안 믿게 하려고 너 작정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끔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는 어려운 자리가 있지만은 더 드문 경우는 예수 믿는 남편을 보고 예수 믿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대단하죠? 예,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다가 남편이 한 번도 억압을 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아내에게 잘해줬을 때 나중에 아내가 감동이 돼서 저런 예수라면 믿어보겠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인 케이스였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그 당시에는 레즈비언으로서 그게 아주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성애자로서. 그러니 뭐 남편까지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굴복해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교회 목자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 여자가. 예. 예수님께서 그 여자는 어느 시골 대학교에 영어 교사였어요. 영어 교수였어요. 영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드문 일이죠. 여자가 그렇게 된 거는. 일반적으로는 베드로서에서 말했듯이 아내인 너가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혹시라도 너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어찌 모르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첫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될 때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가진 10대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날도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 예수 믿는 젊은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제자 되겠다는 사람은 나이 30살짜리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제자학교는 12살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20살 넘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왜? 성전 세금은 20살부터 했는데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머지 11명은 다 10대예요. 12살부터 16살 고사예요. 왜? 3년 반이 지나도 20살 넘은 것은 베드로 하나뿐이었어요. 성전세 문제를 다룬 게 예수님 돌아가시던 해에 있었던데 그때 베드로만 20살이 넘었었다고요. 나머지는 3년 반이 지나도 아직 20살이 안 됐단 말은 나이 어린 요한이 12살이랍시다. 나이 많은 사람도 16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청소년이니까 부모님이 가서 부모님이 허락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은 아까 아내 케이스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무조건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영혼을 건져야 되고 그러니 이 그 갈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간절한 기도가 왜 우리 한국 땅에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불신 가정에서 온 청소년들 참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도 듣고 부모와의 갈등 이야기도 듣고 그 간절함은 이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열 가지 말씀 십계명에 어긋난 것이 아닐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거라도 순종을 해야 된다. 제자의 길에는 그 지혜가 그 원리에 맞춰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믿는 부모와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남편을 믿는 남편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는 남편에게 권위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가 했을 때 열 가지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편 주장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자 쪽에서는 아까 말한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 때 같은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저 못되고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아내 싫어하는 거는 골라서 하는 남편, 그 남편에게 이 십자가 지는 고통이 날마다 있지만은 따라가야 된다 하니까 차라리 그런 남편을 안 만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안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 둘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아내 쪽에서 더 성숙해서 성숙한 만큼 고통이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이 남편이 안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두 배, 세 배로 더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남편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때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기도 그룹에 가서 남편에 대해 뒷담화 까고 다 해놓고 나서 하면 그거는 아니죠. 기도 제목이라 갖다 놨는데 실컷 한풀이 다 하고 나서 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그 남편 위해 기도합시다. 그 남편에게 가서 보고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 기도 모임에 가서 한 이야기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뒷담화죠. 이래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희들 오늘 결론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길. 3페이지 읽겠습니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첫 번째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에게 한 말이었죠. 사는 길은 결단코 승리의 멋지게 보이는 길이 아니고 슬픔이 있고 거절당함이 있고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길이다. 믿는 남편에게도 당할 수 있고 안 믿는 남편에게 당할 수 있고 믿는 부모에게 당할 수가 있고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한탄을 제가 가끔 들었으니까, 이거 백인사회에서 들었으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랍비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모든 제자 후보들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게 하신다. 제자의 삶이 치루어야 할 sacrifice 희생이 뚜렷하게 밝혀졌습니다. 2번,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모든 원하는 바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뜻이 예수님의 원하는 것과 뜻과 바꿔질 때 그것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해결이 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이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pre-qualification이야. entrance exam 전에 너 apply 하려면은 이 prerequisite는 너희가 fulfill, 선결이 해결이 나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끝나고 나야 너 제자학교 입학이 시험을 칠 수가 있어. application 원서를 넣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 원서 넣을 자격이 없어. 입학 후에, 즉 예수 믿고 나서 천천히 자기 부인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지난 2000년 동안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믿고자 하는 새로 믿는 사람들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길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시작부터가. 은혜가 오케이라고 하는데 속아버릴 거예요. 은혜가 오케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명령을 안 지켜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명령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다고 했죠. 명령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신 말씀이다. 십계명이나 열 가지 말씀이나 이게 감사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볍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네 귀를 여기 넣어두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14장 27절, 마태복음 10장 38절, 16장 24절이 있는데 우리 거꾸로 읽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0장 38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4장 27절 누가복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습니다. 이유는 앞에 세 개는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마지막 누가복음 9장 24절은 전체를 아울러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만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입학하기 전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제자가 되고 나서 이거 해결해라 천천히 아니었어요. 이거 안 된 사람은 예수님 아예 부르지를 않아요. 제자는 이게 해결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하려는 뜻 이 두 개가 예수님이 원하려는 거 예수님의 뜻하고 바꿔줘야 돼. 그러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고개 된 사람만이 이제 어플라이 응시 원서를 낼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먼저 응시 원서를 냈던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참된 제자는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사람에게 불렀는데 이 사람은 또 엉뚱한 조건을 냈어요. 세 사람 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 성경 기절이 다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아까 말한 대로 가족 간에서 믿는 부모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자녀 믿는 안 믿는 부모 믿는 자녀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 사이의 문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한쪽만 믿는 부부 사이 믿는 부부 사이 문제가 생길 때에는 내가 자기 부인을 아직 안 된 가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인 척 했나를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했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자세인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살아서 반항을 하고 부딪히고 했구나.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셨어요. 그 뜻입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학하기 전에 예수님이 뜻하시는 거, 예수님 원하는 거하고 내 거하고 바꿔치기로 했는데 십자가를 안 질 리가 없잖아요. 그게 끝났는데 남은 건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남았는데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뭐 남편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뭐 눈부리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예수님 거로 바꿔치기 했는데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럼 뭡니까? 합격하고 나서 간단히가 부은 거죠. 복에 넘쳐가지고 잊어버린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부모님을 만났고 이 큰 은혜를 받아서 불신이지만 이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고 이 남편을 선물로 이 아내를 선물로 받았는데 간단히가 커져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믿는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질반질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핑계댈 게 아니라 날마다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십자가 안 질려는 우리 문제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 오늘 이 비유 세 가지가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은 이거다. 내가 모범을 보였다.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사람으로 왔다. 내가 하나님 포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잘난 체하고 싸울 뭐가 있냐 이겁니다. 내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로 밖으로 치게 해서 입학을 해놓고. 3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일이란 제자가 사는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문화와 사회 간섭보다 더 중요한 권위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로열티, 충성을 예수님은 디맨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토리티 그것만을 넘버원으로 중요하게 하기를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4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얻은 것을 선포하는 일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말 한마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 선한 그 순종하는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 아니고 베드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 짝믿음 가정 중에 이게 심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니까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 부부 가운데 한쪽만 예수를 믿고 특별히 아내가 믿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됐다는 것이죠. 예. 5번 결국 제자는 자원하여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제자는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분들 불러요. 은혜로 불러요. 그 은혜에 조건 없이 아멘하고 그 열두 제자처럼 따라갈 때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번 제자의 길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모든 제자들에게서 undivided devotion, 일편단심을 요구합니다. 나눠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 혼자 싱글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제자의 길에서 걸거치는 게 없이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단 말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제도로 만들어버린 순간엔 그 제도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니까 수녀나 수도원 생활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제도입니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니까요. 그 하나님을 마음이 나눠져서는 결단코 할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에이전트 대리자요 사도이신 예수님께 한 마음으로 순종함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다. 오늘 오랜만에 50분 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네. 오늘 어쩌다 보니 정성경님 오신 특집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평소에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와우. 그 의도한 반 전혀 아닙니다. 이게 3주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게 그 순서대로 가는데 그렇게 됐네요. 잘 맞춰오셨어요. 질문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모범을 보여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저희들도 자기를 부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나서 죽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날마다 따르게 하소서. 성령이여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연수야 또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 너도 오늘 이 말씀 속에 혹시 회개하고 잘못 있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해. 네, 사랑해. 바이.